지난 시간까지 치유의 역사를 기록한 마태는 다시 선택받은 복음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내지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아직 대속의 십자가 사건 전이었고 구속의 은혜를 준비시키는 정도로 말씀에서는 천국을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시대적인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상당히 혼란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로 세움과 파송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는데 마태는 그 특성상 제자들의 선택과 그 제자들의 사용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의 중요한 요지는 제자들을 보내면서 가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가진 것들을 주어라. 그 다음에는 평안을 빌라. 그런 세 가지 큰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 보내는 제자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여기 제자라는 말과 뒤에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는 내용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라는 본래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마데테스, 그래서 배우는 자, 그런 말인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움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에게 온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요한복음 6장 4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사람은 끊임없이 배우는 자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평생에 배우는 데만 치중해도 배울 것을 다 못 배우고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귀중한 배움이 뭐겠습니까? 생명에 대한 배움, 천국에 대한 배움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장 귀한 배움인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배움을 받지 못하고 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우리가 또한 그들에게 이 귀한 생명의 교훈의 배움을 나눠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도라는 말은 뭐냐 하니까 아포스톨로스, 그런 말입니다. 즉 보냄을 받은 자 또는 사자, 사절, 전권, 대사,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또는 그 제자들을 보내실 때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세를 그 사람에게 이양해서 보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만약에 세상을 향해 간다고 할지라도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가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하시거든요. 사도라고 하는 그 직함에 대해서 자격이 성경적으로 보면 대개 네 가지를 거론합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세례 요한 때부터 주님과 함께 있던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신 자, 택한 자라고도 하죠. 마가복음 3장 14절. 그 다음에 주님과 같은 이적을 행한 자, 오늘 본문의 1절 봅니다만은. 그 다음에 예수도의 부활을 친히 목격한 자, 사도행전 1장 21절에 역시 그런 사도들의 어떤 자격을 말씀하고 있는데 뒤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을 갖다가 사도라고 꼭 같은 명칭을 쓰고 있는 것을 보는데 사도행전 14장 14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도 역시 같은 논지를 보게 되죠. 주님께서는 보내시는 자들에게 기념한 것을 다 갖추어 보내시고 있음을 보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다고요. 여기 크게 보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힘을 주셨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내실 때 이런 놀라운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지요. 주님의 하늘의 권능을 대리해서 주셨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사실 이것은 주님께서 가지셨던 권능입니다. 같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고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 권능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들 중에는 성경에 여러 번 그 활동이 기록되고 있는 제자들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제자들도 있는데 대개 이 열둘 중에서 3명, 3명, 3명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을 나중에 사역하는 데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마지막은 여러 가지 전승들이 전해지고 있지만은 신뢰할 만한 기록들은 적습니다. 안타깝지만 성경 안에서 가장 분명한 기록은 가룟 유다와 요한의 형제 야고보의 마지막 밖에는 모두가 전승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는 의문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들은 주님께서 부르셨고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이름을 의미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고 흥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의 뜻만을 살펴보는 것으로 이 열두 제자들의 말씀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늘 앞에서 거론되는 베드로, 헬라말로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의 본래 히브리 이름은 뭡니까? 이 시몬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들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물론 아람어로 게바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게바도 바로 반석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안드레입니다. 이건 뭐냐 하니까 남자라는 말이에요. 남자. 그 다음에 요한이라는 이름 있죠? 여호와는 자비하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 이 사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름을 이 사람들에게 더하셨는데 성미가 아마 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더하셨다. 그런 기록을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야고보라는 말은 발꿈치를 잡음, 이스라엘 중에서 상당히 흔한 이름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AD 44년에 최초의 순교자로 나타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제자가 빌립입니다. 빌립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말을 사랑하는 자, 타고 다니는 말을 사랑하는 자. 그 다음에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있죠?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나다나엘이라는 말이 나타나죠.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 공관복음의 바돌로메와 요한복음의 나다나엘은 동일 인물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해하는 성경학자들이 많습니다. 물론 나다나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도마, 디드모라는 이름이 있는데 쌍둥이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본문의 저자인 마태죠. 마따이오스 하는 말인데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마태라는 말은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랬는데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니까 작은 야고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다데오가 있죠. 다데오. 다데오라는 뜻은 뭐냐니까 여자의 가슴이라는 뜻입니다.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있는데 첼료친이라고 하는 시몬. 열심당원이라고 그랬죠. 누가복음 6장 15절 사도행전 1장 13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열두 번째 가장 유명한 이름이죠. 그러면서 가장 이름의 의미로서는 아름다운 이름 바로 유다입니다. 가룟사람 유다. 찬송함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함이라는 이름이죠.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최초로 사도 중에서는 세상을 뜨는 걸 보는데 비극적인 운명을 맞는 것을 봅니다. 가룟 유다도 다른 제자들과 한 가지로 같은 권능을 받고 보냄을 받았고 같은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는 경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신앙을 잘 하다가도 말년에 가서는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들은 바로 가룟 유다의 전철을 따라가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중 그렇게 된 원인을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밀러라. 요한은 이 가룟 유다를 평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열두 사도를 예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요 사도라고 하는 이 사람들만 주님께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주님은 모든 예수 기도를 배우는 자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세상 곳곳에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 각자를 보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는 5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요. 가라고 하시는 명령을 받은 자세를 여기서 당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게 기록을 한다고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내용을 그 사도들이 가야 될 대상으로 보지만 저는 좀 다릅니다. 영적인 입장에서 전하는 자세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두 가지 부정적인 명령이 주어지고 적극적으로는 가라는 명령이 역시 주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가지 말라 하는 데가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길이라는 게 참 의미가 깊습니다. 호도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본래 의미가 형태 또는 수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방인의 형태로 너희들은 처세해서는 안 된다. 또는 이방인의 방법대로 이방인의 수단대로 너희들은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경계로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좋은 그럴싸한 방법일지라도 이방인의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째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경계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그랬다고요. 자, 사마리아인들은 뭡니까? 고고나베의 상징입니다. 대략 보면 722년인가요? 아수르에 의해서 침범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은 아수르 땅으로 끌려가고 또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오게 해서 살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교와 생각이 뒤섞이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로부터 좀 부정적인 취급을 받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상징은 뭡니까? 혼합의 상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 것들과 뒤섞어서 사람을 구원하는 진리를 희미하게 못 쓸 것으로 만들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경계로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라는 말씀을 저는 나름대로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긍정적인 명령인데 뭡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잃어버린 자입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모두 이스라엘 집으로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합니다. 왜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랬다고. 구원이 이스라엘에게서 나기 때문에 에덴 동산 이후에 이뤄진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택된 민족과 거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아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7, 8절 보니까 주어라 그랬어요. 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진 사람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7절, 8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보세요.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것을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랬고 7절, 8절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주신 것들을 사용하도록 명령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줘야 할 것들이 있다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백성다움의 모습의 삶입니다. 세상에 절망하는 영혼들이 여러분들의 복된 천국 백성된 삶을 보면서 소망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자신의 절망적인 삶을 오히려 비교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가장 효과적으로 주는 게 뭡니까? 내가 복음의 확신과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내가 복음 속에 사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는 것들에 있어서 좀 지금의 우리와는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 뭡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는 거예요. 천국은 분명히 교회로 보는 것이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희생의 역사를 이루기 전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키는 정도로 이 제자들의 복음 증거는 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천국은, 이 교회는 창세 전에 예정되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에 보면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천국은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의 아들의 나라.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는 대로 뭡니까? 천국이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표현하고 있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이 교회는 분명히 천국입니다. 지상 속에 있는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교회 속에서 천국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아직 천국, 즉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는 사실들을 여러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전파하실 때 천국이 왔다 그런 게 아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다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에 임하옵시며 해서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을 구하라고 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는 내 교회를 세우리니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런 시대적 그분은 분명히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내용에서도 천국이 가까웠다 했다. 천국이 지금 여기 임했다가 아니라 가까웠다고 그렇게 증거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천국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고 이 천국은 모든 인류를 불러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역시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세상 사람들 앞에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해야 될 일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인류에게 끼칠 복음의 역사를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복음의 사역, 구원의 역사를 거론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귀한 것들을 주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이 뭐냐니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여러분, 이 귀한 천국을 돈을 얼마나 주고 사셨습니까? 이 천국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의 생명으로 여러분들께 사주셨습니다. 결코 거저는 아니지만은 여러분은 거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저 받은 것을 거저 나눌 의무가 있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는 9절 10절입니다. 여기서 역시 경계가 되겠는데 복음을 주는 자들의 방법을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죠. 9절 10절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그랬다고요. 복음을 나눠줘야 하는 자들의 자세라고 하는데 앞에서도 5절 6절에서도 말했지만은 세속적인 방법과 자세로는 합당치 않기 때문에 이런 당부를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주고 계시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첫째로 부정하는 게 있죠. 뭡니까?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그 다음에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두 번씩이나 계속해서 가지지 말라 가지지 말라 그럽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세상에서 여행에 가장 요긴한 것들인데 하나님은 이에 대한 경계를 주고 계십니다. 돈을 소유하는 전대 자체를 가지지 말라고 하면서 거기에 넣어야 될 은이나 금이나 동은 뭡니까? 이게 화폐거든요. 그 다음에 여행을 위해서 분명히 여벌의 옷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두벌 옷을 가지지 말라. 주머니는 뭡니까? 이때 당시에 주머니라고 하는 것은 먹을 음식을 갖다가 담아가지고 다니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팡이는 뭐예요? 넘어지기 때문에 의지하기 위해서 가지고 다닌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뭐라?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보내긴 보내시는데 이 말씀의 요지는 뭐냐?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을 들고 나가는 당시의 사도들에게도 중요한 것이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의 당부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마라.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 진정으로 기대하고 내가 기대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의 아들의 피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가장 강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힘있게 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자, 가지지 말라 그랬죠? 두 번씩이나. 그리고는 뭐예요? 이제는 그러면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사실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의도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을 보니까 이런 논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더욱더 그렇거니와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은 세상이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약속은 이 말씀과 역시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5절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빌어야 될 것 말씀인데 11절 15절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건 뭡니까? 뭘 빌라는 겁니까? 평안을 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빌어줘야 되는 게 뭐냐? 평안이라는 거예요. 복이라고도 얘기합니다만은 우리는 가는 가정마다 평안을 빌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요. 자, 여기 보면 몇 가지 중시하는 게 있습니다.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구체적으로 복음의 사역자들의 경계를 주시는 교훈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 합당한 자란 역시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합당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이오 같은 사람, 꼭 풍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헌신적인 가정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시는 예수도를 늘 영접하고 쉬게 하셨던 그런 가정을 찾아내서 머물라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자,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스를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놓고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아까 제가 질문한 게 뭡니까? 평안을 빌라 그랬어요. 귀한 아들의 생명을 지불하고 얻은 이 평안은 감사로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되고 이 평안을 우리가 가졌는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내 마음에 이 평안이 있습니까? 왜냐니까? 우리가 넘치게 가진 것들을 남에게 줄 수 있단 말입니다. 평안을 갖지 않으면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가지는 게 뭐라고요? 평안이라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신 예수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원수됐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 원수된 담을 허셨다고 그랬다고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에게 예수님께 그랬죠. 내가 이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너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 닫는다 그랬다고요. 예수도의 십자가는 모든 것을 여는 열쇠입니다. 평안의 열쇠예요. 미움을 여는 열쇠요. 다친 마음을 여는 열쇠요. 이 모든 평안의 열쇠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베드로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열쇠를 사용하지 않느냐는 거죠. 이 열쇠를 사용하는 게 뭐냐? 평안을 빌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날 때 무슨 인사? 샬롬, 평화를 빌었어요. 그런데 헬라 사람들은 카레인, 뭐예요? 은혜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든 인사가 바로 은혜와 평강이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첫 머리머리마다 은혜와 평강을 빌었어요. 은혜와 평강을 빌 수 있는 그런 서로의 관계, 그것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외적인 환경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솟아나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1세기 때에 계속 박해는 무섭게 제자들을 조여들고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혔지만 그들의 가슴에는 평안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할 수 없는 박해와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견뎠던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가슴에 계심으로써 내 가슴에서 평안이 강물처럼 흘러나는, 그래서 그것을 남에게 끼칠 수 있는, 이게 뭡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여러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뒷부분에 보면 뭐예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세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권세를 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그 상징으로 나오면서 먼지까지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그만큼 큰 권세를 주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속에 지속적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의 가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그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과 일반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보내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 주어라 하는 당부를 오늘 확인했습니다. 구속의 십자가를 가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야말로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사실 줄 것이 없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주는 사람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만을 주는 것을 주는 것이라고 하지 않고 더 귀한 것은 보이지 않는 복음을 주는 겁니다. 뭘 주는 겁니까? 생명을 주는 겁니다. 이 일을 하나님은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앞에서 이방인의 길 사마리아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라 그랬습니다만은 또 세상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하는 생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것. 그것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누리는 모든 자들 향해서 오늘도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가진 생명을 나눠주라고 말이죠.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빌라. 우리가 가진 평화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들이고 귀한 것들입니다. 마귀 사탄이 이기지 못하는 권세로 주시는 이 평화를 먼저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그 사랑을 주는 것으로 갚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천국의 평화와 기쁨과 감사를 가진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가라는 보냄을 받고 그 다음에 주라고 하는 명령과 함께 병들어서 신음하고 영원히 죽어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치료를 주고 구원을 줄 수 있는 이게 뭡니까? 영적인 치유입니다. 전인적인 치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역사와 함께 평안을 끼치는 하늘의 평안과 생명을 주는 그런 귀한 천국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